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2장 2절 말씀부터 나누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2장 1절, 이제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을 좀 더 확장하고 예루살렘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광장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 스가랴는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그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여기에서 그 성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에도 확장되었지만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옛 성 주변에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 현재의 건축 계획이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과 4절로 가보죠. 3절 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감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여러분 그 4절도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고하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거 보면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 소녀란 아마도 스가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모슬렘 아랍 도시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그 산 주변에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보면 북예루살렘, 뭐 남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그래서 동쪽으로는 이 히랍종,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이렇게 그래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장차 이 예언이 성취될 때 완전히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성벽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성벽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성이 그저 평화로울 것입니다. 곧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로 가보세요.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도움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친히 그들 주변에서 불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친히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스가랴 시대에 남은 자들이 건축했던 작은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성전이 이러느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왜 나타나지 않느냐,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5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그리고 계시록은 성경에 나오는 네 개의 묵시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이 땅 위에 그 왕국이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장차 임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광범위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것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가 동쪽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도 비록 잠겨져 있지만 예루살렘의 동쪽 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문을 향하여 수천 개의 무덤들이 그 앞쪽으로 쫙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성취될 때 자기들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양이요, 제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 같고 각기로 내가 그 땅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라고 에스겔이 지금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 사실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당시에 성취되지 않고 장차 주 예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려 이 땅에 임하실 천년 왕국 때 성취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스가랴의 예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찬양 나누죠. 2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아래 구절에서 바벨론이 북방 땅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위치해 있단 말이죠. 그 땅이 북방으로 불리우는 것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원수들과 대상들이 비옥한 초생딸 그 지역을 돌아서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북쪽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역사적 바벨론이 이 예언이 나온 지 2년 후에 무너졌지만 최종적인 성취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모으실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벨론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리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말이죠. 왜 그런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다시 뿔과 공장에 관한 이상으로 돌아가 보면 그 첫 번째 뿔은 바벨론이었잖아요. 그 공장은 뭐였습니까? 메대 파사였습니다. 이 나타난 그러니까 이 공장이 나타나 바벨론을 짓밟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메대 파사가 큰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핍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헬라라는 다른 공장을 통하여 없애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가 교만한 나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분열된 제국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아주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공장을 일으키세요. 뭐죠? 로마를 일으키셔서 헬라의 세력을 꺾으신다고요. 로마 제국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때 어느 공장이 로마 제국을 부서뜨릴 것인가? 역사는 로마 제국이 분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 로마를 억누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그분은 나사렛의 공장이며 청량줄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그러므로 마지막에 짓밟으실 겁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통치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모습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2장 8절로 가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눈동자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나오지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알맹이 또는 문을 의미하는 시브리어 바바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아주 귀중하고 또 아주 상하기 쉬운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2장 9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내가 손을 들어 위에 움직인 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원수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들을 섬기던 자가 이제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언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2장 10절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언덕입니다. 이 구절을 자신들에게 맞추어 해석하려는 종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온을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뭐 영국이나 뭐 미국으로 이동시킨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말씀하실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단들을 보면 일리노이주나 뭐 유타나 몰몬교 같은 거는 유타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바로 팔레스타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는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저는 이것도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만 그 의미하는 것이 좀 더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 버리면, 여기서 예루살렘을 마치 이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저 평양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참으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된 위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지리적인 위치를 말씀하실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도 실체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해보면, 그러면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럼 무엇이 상징이,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냐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냥 상징이야. 아, 예루살렘은 그냥 상징이야.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상징에는 반드시 그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의미합니다. 상세한 연구와 병행 구절들을 검토하여 그 상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예언도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온과 같은 지리적인 용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주 잘 알려진 비유적인 표현이므로 여러분, 그것이 다른 백성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백성들을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10절에 봐봐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이라고 불리는 지구상의 특정한 지역에서 그곳에 모일 시온의 딸 곧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